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고 태국을 방문 중인 조셉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조셉윤 특별대표는 오늘 방콕에서 대북 제재와 함께 직접적인 외교를 실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압박과 관여라는 기조에 기반을 둔 정책이며 미국은 압박과 외교에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의 발언은 최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 제동을 건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 대표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며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미국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참석하며 북한도 자성남 유엔 대사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불법적으로 무기를 제공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국 워싱턴의 한 군사시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으로 발사한 미사일 파편에서 이란제 미사일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 개입하지 않은 충돌이나 테러 조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이란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후티 반군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멈추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밝혔습니다. 나토는 오늘 성명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냉전 시대 체결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미국과의 기술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 도입이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한다고 밝혔으나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계속 위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조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은 유엔 중재 아래 스위스 제네바에서 약 2주 동안 제8차 시리아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 회담을 마쳤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황금 같은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대표단이 직접 대화에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테러리즘 문제 이외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을 테러 분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열리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7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28개국 정상들과 만난 뒤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EU 지도자들은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EU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U 정상들은 1967년 중동정쟁으로 이어진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를 각각 건설하는 이국가 해법을 갈등 해결 방안으로 고수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수도로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선언하며 테라비브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동 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FCC는 어제 회의에서 망 중립성 폐기 안건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망 중립성 폐기안은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간주하고 시장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 이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버라이즌, 캄캐스트 등 통신 사업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콘텐츠 플랫폼을 자회사로 가진 통신사들이 기존 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미북 대화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정권 교체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5m,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발언에도 미북 대화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일제히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뒤집는 듯한 대북 기조를 내놓음으로써 조율 부족을 노출했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ns are ready to talk. They have said over and over explicitly that they will come back to the talks only after they complete the nuclear program. So I am highly.
테리 전 보좌관은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 프로그램을 완성해야만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게 북한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핵탄두의 재진입 기술 보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테리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개최한 반관 반민 대화에 미국 대표로 초청돼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해도 북한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들 북한 측 인사들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lways in the driver's sea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risi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cides when parties will get together to talk.
북한은 언제나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운전석, 즉 주도권을 쥐고 있어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현 시점에선 대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통상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한 뒤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만 북한이 아직 이 단계에 다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진단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도 북한이 먼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ou know, North Korea has just said that the time is not right for talks. So, you know, they're the ones that are discounting talks right now. So, we really have to see what but I think it is to
현재로선 대화를 무시하고 있는 쪽이 북한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12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분명히 했던 미국 정부의 과거 기조와 다른 것으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한반도 전문가들 모두가 놀랐지만 곧바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미리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라고 테리 전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테리 전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내년 1월 신년사의 어조가 바뀌고 동시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고려해 미국과 한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한다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틸러슨 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reasonable for the U.S. to say we're willing to have an introductory exploratory meeting with no preconditions and no set agenda.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그 어떤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란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서로의 입장을 소개하고 탐색하는 이런 성격의 만남을 조건 없이 또 아무 의제도 올려놓지 않고 갖겠다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statement was directed to the leadership at North Korea and directed with the presumption that eventually, maybe already,
우선 북한 지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입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에 충분한 고통을 안기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협상을 바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외에 다른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광이 아니며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까진 외교적 대화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특히 대화와 협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He said talks without preconditions, but not negotiations. So I think that's been clarified. You know, I think everyone would agree that you know,
틸러슨 장관이 당시 발언에서 대화의 조건이 없다고 했을 뿐 협상의 조건이 없다고 했던 게 아니란 점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보단 대화가 낫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틸러슨 장관의 12일 발언에서 북한이 거쳐야 할 조용한 기간이 언급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So if you go back to Secretary Tillerson, what he said was he would need to see, you know, a cooling off period or a period with no activity as a sign of North Korea.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 위해선 냉각을 위한 시간이나 아무 활동이 없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국무부의 13일 입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퍼 부회장은 그러나 백악관의 경우 지금이 대화 시기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면서 이는 백악관과 국무부 사이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굿캅, 배드캅 전략, 즉 착한 역할과 나쁜 역할을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눠 맞는 것일 수 있다고 노퍼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북한 해상을 봉쇄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작전의 개념과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을 절반 가까이 축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작전 범위가 넓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다음 날인 29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해상 차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nterdiction to me, that word means we're going to stop selected ships on the high seas or as they're about.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과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를 지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해상 차단은 특정 선박을 영해상이나 북한 내 항구로 들어가기 직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상 봉쇄는 북한 내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상 차단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already authorized to do that und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obviously, and there's over 100 member states.
100개국 이상이 합의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라 북한에 들어가는 선박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존 맥로린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대행도 최근 VOA에 해상 봉쇄가 하나의 옵션이라며 PSI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을 멈추고 안에 실린 물품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백톨 교수는 현재 미국이 하려는 정책은 재래식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는 북한 선박들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robably doing now is selective interdiction of targeted North Korean ships or.
그러면서도 북한에는 작은 규모의 항구가 많고 적법하지 않은 선박이 운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을 다르게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CIA 국장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리처드 베츠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VOA에.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봉쇄라는 단어 대신 격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입니다. 백톨 교수도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way we got around calling that a blockade, which by the way is an act of war.
그러면서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봉쇄하길 원한다면 쿠바 사태 때처럼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해상 봉쇄를 선전포고로 간주한 것은 북한의 우스꽝스러운 기존 수사들과는 달리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의 효과와 성공 여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교의 제임스 포레스트 교수는 상징적 조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A naval blockade against North Korea might seem attractive to those in the U.S. who want the visible show of force.
해상 봉쇄는 군사력 과시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해당 작전에는 미국이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해상 봉쇄를 위해 필요한 주변국들의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think that either South Korea or China would react positively to that. I think they would see.
포레스트 교수는 한국이나 중국 모두 해상 봉쇄를 너무 도발적인 행동으로 간주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현 긴장 상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베츠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긴 육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상 차단 정책이 시행돼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협조해야 성공할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상 봉쇄가 진행된다면 미국은 이를 위반하는 어떤 국가의 선박도 공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배츠 교수는 또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해상 봉쇄가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뚜렷한 결과도 없는 과정과 인도주의를 문제 삼는 비판 여론을 몇 달 혹은 몇 년이고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반면 백톨 교수는 해상 봉쇄가 이어진다면 북한의 목을 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상 봉쇄는 북한 국제 무역의 상당 부분, 특히 불법 거래를 막아 북한 경제를 최대 40%까지 도려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백톨 교수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독자적 작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irst problem, of course, is that it will be very resource intensive for the U.S. Navy.
백톨 교수는 동서에 걸쳐 해안선이 있는 북한의 경우 관리해야 하는 영해가 매우 넓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군함의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해당 작전에 군사 자원을 투자하기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습니다. 반면 포레스트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해안을 봉쇄할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 certainly has the military superiority that would allow it to blockade the entire.
정확히 몇 척의 군함이 필요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 작전에는 약 20척의 군함이 필요하며 미군 함대만으로도 가능한 작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would require about 20 ships, 10 on each coast. We would have to have cooperation.
스타브리디스 전 총사령관은 군사 기술 등의 해상 유입로가 막힐 경우 지상 국경을 통한 거래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과의 협조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오전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 각국 장관들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이에 따른 안보리의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일본은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를 알리는 공식 문서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화학 생물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다루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최대 압박의 방법과 의미도 협의합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제재 조치로 취할 수 있는 방안도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베시오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날 회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한 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일본 상공을 지나간 탄도미사일 등 모두 17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또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 같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을 비난하는 결의를 반복해서 채택했으며 추가 도발 자제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 또한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안보리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한 것은 물론 화학 생물 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도 관련 활동 중단과 함께 없앨 것을 요구했다고 베시오 대사는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 같은 안보리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이날 회의를 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리가 북한을 특정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건 올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미 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도록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최대 압박을 유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올해 안보리에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주문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최된 회의에서 나온 틸러슨 장관의 발언입니다.
For too l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eactive in addressing North Korea. Those days must come to an end. Failing to act now on the most pressing security issue.
국제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제 그런 날들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에 대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경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방북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방북 의향에 대한 질문에 이익이 된다면 언제라도 어디에도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립하는 쌍방이 중재를 원하면 거기에 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번 주만 해도 두 나라는 모스크바에서 고위급 회동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베이징에서는 두 나라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한일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시작한 같은 날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이 중요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중러 정상회담이 무려 30차례 가까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두 나라가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수록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 방안으로 이른바 쌍중단과 쌍궤 병행을 주장하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일인데요.
예.
최근 들어 이런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우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도 미국과 다시 각을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군요.
예, 푸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 의회가 우리를 북한과 이란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리와 협력해서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당신들 제정신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
미국의 대북 제재 요구를 일축한 겁니다.
예.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두 정상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외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두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적대시 정책이 북핵 문제의 발단이라는 주장인데요. 북한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북핵은 미북 양측이 해결해야 할 양자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말고도 다른 현안을 놓고도 미국과 맞서고 있다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고 이란과 시리아 등 대부분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입장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제 문제보다는 주로 무역과 타이완 등 양자간 현안에서 갈등이 큽니다.
예. 중국의 경우는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도 갈등 관계에 작용하는 것 아닐까 싶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유지 강화할 목적에서 사드를 배치하고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맞서서 중국은 강해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세력 균형을 꾀하는 형국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서도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발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러시아가 더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중국의 대미 입장이 대체로 우회적인 반대와 비판인 반면 러시아는 매우 노골적입니다. 가령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을 비난하면서 김정은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는 좀 더 어려워지겠군요.
예, 이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가까운 예로 두 나라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지난달 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등이 요구하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나라가 기존의 제재 이행마저 엄격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 또 이것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이 북한 인권 상황은 정권 교체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 내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 전 특사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도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re are a lot of places where human rights has improved without regime change. We get in trouble when we talk about.
킹 전 특사는 지난 12일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정권 교체 없이도 인권 상황이 개선된 사례들이 많다면서 북한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f there's going to be change in the regime, it should come from the people themselves.
또 만약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내부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으로는 대북 정보 유입을 꼽았습니다.
I think what we need to do is we need to encourage the people in North Korea to know what's going on.
킹 전 특사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보 확산의 중요성과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문제 해결을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any circumstance. We've always had problems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s.
북한은 어느 환경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대상으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의 강도 높은 수사와 압박이 억류 미국인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핵 문제에 쏠려 있어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both the Trump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not had that different policy on North Korea.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공격적으로 감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 핵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자신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ositions that have not been filled. And this is just one. They're looking at a lot of issues. They are going to propose to basically eliminate special envoy.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직 외에도 여전히 행정부 내 공석은 많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북한 인권 특사직은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9일 VOA에 이 자리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상원의 인준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다만 주한미국 대사가 아직도 부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1기인 2009년 북한 인권직 특사에 임명돼 올해 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탈북자 지연아 씨가 미 국무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지연아 씨가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이 매달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인권 영웅들에 출연했습니다.
I'm joined today by Ji Hyun-a, a North Korean defector, human rights activist.
국무부는 지 씨가 더 나은 삶을 찾아 1998년부터 네 번의 탈북과 세 번의 강제 북송을 거쳐 2002년에 마침내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북한 인권 활동가와 유명 작가 그리고 국제적인 연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후의 모습을 자세히 조명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을 떠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신앙의 자유, 아무것도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권유를 했을 때 탈북하려고 탈북하자고 권유를 했을 때 흔쾌히 이제 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지 씨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는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인간 안보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빼앗겼어요.
지 씨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며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부러움을 느끼며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나 연로한 부모 등 이동이 어려운 가족들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고 북한 인권에 침묵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 씨는 북한 주민들도 세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줄리 터너 국무부 외교관은 지 씨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자유가 없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지 씨가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공개적인 인터뷰 외에도 워싱턴을 방문하는 탈북자들을 수시로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있다며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의 국적을 세탁하고 해상에서 물품을 바꾸는 등 밀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신호가 북한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존재는 지난 9월 23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공화국에는 이미 각종 제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적인 피해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는 2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재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책동은 그 악착성과 미개성에 있어서 극악한 범죄로서 그것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 생활에 끼친 피해와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
북한 당국이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나 피해 상황을 좀처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 설치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교수는 북한이 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제재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reated a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magnitude of this impact of sanction itself shows that how
북한 당국은 제재의 여파가 일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듯 체제 단속과 민심 위반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 연설의 상당 부분을 자력갱생 등 제재 대책에 할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제와 그 투정 세력들의 극악 무도한 제재 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도 현 상황을 엄혹한 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TV는 보도 시간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제재의 그물을 피하기 위해 각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자국 선박을 제3국 선적으로 바꿔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을 파나마나 자메이카 선적으로 바꾼 뒤 이 선박으로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의 마샬 빌링슬리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선적을 바꾼 북한 선박이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입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provided to your committee today evidence of how vessels originate in China. They turn off their
북한 선박이 무선 신호기를 끄고 중국을 오가며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미 정찰위성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석유가 부족하자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환적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금별무역회사 소속 예성강 1호가 지난 10월 19일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밀무역을 통해 수산물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 K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당국의 수입금지 조치 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북한산 꽃게와 조개 생선을 중국 국경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최근에 놔두고 사진 한 장을 북한의 충진 앞바다에서 잡힌 털개 연길로부터 받았는데 그 털개 역시 충진에서 잡힌 게 뭐 하루 만에 이제 연길까지 건너오는 거 보면은 국경 일대에서 어떤 밀무역 뭐 이런 것은 아주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대북 제재 그물망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 버팀목인 중국과의 교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3천만 달러보다 62%나 줄었습니다. 중국은 또 10월부터 항공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정제유 수출 중단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전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t must be banned by the Chinese government. Yes.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한층 옥죄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 20척과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개인 등 1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해상 밀수와 환적 등이 계속되자 해상 차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해상 봉쇄는 선전포고라며 무자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제재가 김정은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관계자들이 방북해 의료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 관계자 13명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방북해 결핵과 간염 요양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북한 내 22개 요양소를 방문해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평양 제3결핵병원 소화병동의 우물에 수동펌프를 설치했습니다. 또 개성에 있는 결핵병원에는 대형 펌프를 설치하고 태양전지판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개성과 평양에 간염 치료소를 열어 주민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진단하며 국가결핵표준실험실에 의료기술도 전수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기름값이 올라 평양의 교통량이 평소보다 줄고 요양원에 반미주의와 핵무기를 지지하는 선전물들이 붙어 있었던 게 이번 방북의 특이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와 한반도 긴장 상황으로 방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두고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0여 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약속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1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으면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지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의 노력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에 맞는 대북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 밖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경제 정책과 변화한 경제 상황을 보면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의 생사와 건강 상태 등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관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직접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상황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선교사 3명과 탈북자 3명 등 모두 6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선교사 3명은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진정서에서 북한은 억류된 한국 국민 3명이 국가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억류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억류자들이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이 한국에 10여 년 넘게 살면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수집해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미 북부 위스콘신주 출신의 댄 빌르펠드 씨가 주인공인데요. 이 북한 정치권이 수십 년째 운영하는 강제 수용소의 실상을 안 뒤 충격과 도덕적 책임을 느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인 경복궁 앞은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중앙난방장치가 설치돼 있어 한겨울에도 셔츠만 입고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빌딩들입니다. 하지만 경복궁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한 작고 오래된 건물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간이 전기난로들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두툼한 점퍼를 입고 일하는 직원들 모습만 보면 마치 북한 기록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방이 거의 안 되는 평양의 건물 안에 들어온 느낌마저 듭니다. 이곳은 북한 내 반인도 범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기록하는 민간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입니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한 이 단체 이영환 대표는 공개 처형 등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인권 범죄 정보와 장소들을 알아내 이를
디지털 지도로 시각화하는 게 핵심 활동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전환기정이 워킹 그룹은 현재 북한의 이제 인권 유린으로 사망 실종되신 분들이 매장된 곳들을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남한에서 위성 지도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 사무실에서 다시 놀라는 건 직원 가운데 절반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들이란 겁니다.
Yeah, yeah, that's right.
Basically, we need to. It's a priority question. I don't think it'll be terribly hard to.
미국 북부 위스콘신 주에서 온 댄 빌러펠드 기술 팀장도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My name is Dan Bielefeld. I'm originally from the U.S., but I've lived here in South Korea for about 11 years now.
한국에서 11년째 사는 빌러펠드 팀장은 이 단체 출범과 함께 2년 반째 북한의 반인도 범죄 장소를 디지털 지도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목격한 공개 처형 장소와 매장지를 구글 위성 사진에서 찾아내 이를 매핑, 지도화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작업이 중요한지를 묻자 빌러펠드 팀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Why is that important? Because, very good question. It's important for many different reasons. I'll just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 정권이 교체되거나 수뇌부가 바뀌는 상황 혹은 체제 환경이 변화돼 북한 사회가 개방되면 지난 60년 이상 김씨 정권이 자행한 인권 범죄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특히 재판이 열리면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증거를 찾는 데 중요하고 또 피해자 가족이 실종된 사랑하는 가족의 소재를 찾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빌러펠드 팀장의 설명입니다. 동독 등 옛 동유럽 공산국가 혹은 캄보디아나 루안다 등 반인도 범죄가 발생한 곳에서는 체제 환경이 바뀐 뒤 거의 예외 없이 국내 혹은 국제 법정이 세워져 책임자들을 처벌해 왔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빌러펠드 씨가 요즘 잘 나가는 정보기술 전문가이자 넓은 인적관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일했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많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안전하게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자료들이 북한 당국에 의 북한 당국이 뭐 뺏어가거나 아니면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인터넷 보안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보안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한국에서 특히 인권단체들에서 이런 그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런 전문가들은 함께 일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보수를 사실 줘야지 되고 월급을 상당히 많이 줘야지 되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성이 있고 어려운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어떤 그 근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 찾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함께 찾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하는 조사 일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들인데 그 일이 댄 빌러펠드 씨가 없었다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빌러펠드 팀장은 한국 음식과 문화, 한국인들이 궁금해 십수년 전에 휴가를 내서 한국을 처음 찾았습니다. 당시 한국 문화에 매료돼 한국을 더 공부하면서 한반도의 필연적인 존재인 북한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like when they're talking about the six-party talks, I have to admit, they're talking about talking. It's
처음엔 육자회담 등 북핵 협상에 잠시 관심을 가졌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 공전의 피로감을 느끼다가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빌러펠드 팀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기사를 보면서 미국의 학교에서 배웠던 홀로코스트, 즉 옛 나치 독일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과 그들이 운영한 강제 수용소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we all learned about the Holocaust in Europe and now it was decades ago obviously it was many years ago.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홀로코스트의 교훈이 과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빌러펠드 팀장은 북한은 다 나쁘고 외부 세계는 다 좋다는 흑백 논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서, 하지만 그런 강제 수용소가 60년 이상 지구상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도덕적으로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자유의 소중함, 또 다양성의 가치를 탄압하는 북한의 실상이 자신에겐 불편한 존재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빌리펠드 팀장은 이후 여러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도왔고, 지난 2015년부터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디지털 지도뿐 아니라 기록, 보안, 웹사이트 구축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빌리펠드 팀장과 함께 일하는 북한 출신의 오세혁 선임연구원은 가뜩이나 꼼꼼한 그의 잔소리가 요즘 더 심해졌다고 불평하면서도 그의 노력에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좀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이메일 확인할 때 혹시나 보안 때문에 열어보지 말아야 될 파일이 있다거나 또 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웹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들어가 봤는지 막 확인하고 네. 예, 그거 막 있으면은 막 저한테 잔소리 심하게 하죠.
필리펠드 씨가 여러 새로운 장비들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발견해 이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북한 당국의 해킹이 잦아지면서 필리펠드 팀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일한 지 한 달째인 최유림 씨는 잠시 화장실에 갈 때도 필리펠드 팀장의 보안 원칙을 모두가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매우 소중히 몸에 지니고 있고, 또 저희 잠깐 화장실을 갈 때에도 비밀번호를 꼭 잠그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게 매우 힘들지만, 또 대니 그만큼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 따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인 영국인 세라손 연구팀장은 빌리펠드 팀장이 최고의 기술 책임자일 뿐 아니라 강한 열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도 좋은 격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And he also has a really strong passion for this work as well. He's very committed and I think that's it's encouraging to work with someone like that.
빌리펠드 팀장과 동료들은 모두 북한의 미래 전환기 시대에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정의가 세워지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리펠드 팀장은 특히 기자에게 왜 우린 자동차나 KTX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이나 대전을 마음껏 가는 것처럼 북한에 가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더 많은 자유가 생겨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ove to see, you know, more freedom in North Korea and you know so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can determine.
필리펠드 팀장은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를 우상 숭배하는데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권의 협박 없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KTX 고속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